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는 헌금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부터 오늘을 포함한 석주, 오늘을 포함한 석주 동안에 하나의 설교를 지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맨 마지막 째 주에는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써가는 과정에서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조심스러웠던 것은 혹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아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고 아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 아 바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분산이 되어질까 봐 굉장히 많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화도 성경의 예화를 들려고 하고 그리고 일상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특정한 교회가 생각이 나거나 어떤 특정한 여러분의 개인 경험이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빨리 떨쳐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12월입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12월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20년 1월이에요. 뭐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던 것은 2020년 1월 중순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퍼져왔던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들은 Chinese 바이러스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암울한 소식이 전해 올 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뉴스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겠거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팬데믹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지난 주만 해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델타 크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델타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합작이 돼가지고 델타 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다운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고 저희 교회도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일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라고 명령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기까지도 했어요. 저희는 물론 두 달 반 정도밖에는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LA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한 그런 일상생활을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거리 두기는 아예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되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요, 팬데믹 전에는 그냥 대형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대형교회가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도 심지어 저희 교회도 한동안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까지도 했어요. 이제는 그게 일상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주중에 뭐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들이 교인들 집을 방문을 하면서 주일 헌금 받아가는 그런 교회까지 생겼어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위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회중 그리고 백성 그 people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개념을, community의 개념을 갖고 있었고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definition이 그것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identity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예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public worship이에요. 그는 예배 중에 물론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어느 건 안 중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안식 후 첫날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예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공예배, public worship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점차점차 하고 있죠. 그리고 공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로 교회가 공격을 받아왔고요. 많은 문제로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다른 위기가 생긴 건데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위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속의 문화, secular culture,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고 오래전에 이미 들어왔죠. 그런데 그 스며들어온 것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exposed되게 만든 거예요. 드러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전처럼 해야 되는 것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모습, 즉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설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제시를 할 때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어느 특정한 교회의 문제점을 끌어가지고 오면 우리 다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제안을, 그런 모델을,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느냐? 성경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제시를 했는지 우리가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에 귀담아 듣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위기에 빠진 증인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런 위기에 빠진 증인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뭐라고 격려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증인 공동체에 관해서 세 번째 주에 두 주 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1월 달에 맨 마지막 주, 1월 달은 다섯 주가 있거든요. 맨 마지막 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월 달에 설교를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동참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반복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서론과 같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4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4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 정확하게 저자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13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편의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 있는 편지 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좀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났어요.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 자꾸 의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해요.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변명이라는 말은 아니다, 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자기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도 쓰고 자기가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당했던 일들도 쓰고 삶의 모습까지 대로 다 쓰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참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금 이따 더 다시 할 거예요. 그런 아픈 일들에 관해서 쓰니까 정말로 마음 아픈 모습으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아픈 생각만 변명하기 위해서만 썼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후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말을 만드는 것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그 정성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정말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자막을 갖고 왔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의 세속적 가치관에 붙잡힌 그릇된 관점으로 사도를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회중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다. 사실은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는 정성국 교수한테서부터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세속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휩쓸려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 휩쓸려 있었던 그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신구약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구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은 물론 예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쓴 글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관점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이에요. 그럼 신약성경은요? 신약성경에서 공동체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교회를 저 산 꼭대기에다가 아주 조용한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도심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심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LA라고 하는 도심지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God sends churches into the world.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낸다예요. 그럼 세상으로 왜 보내시겠어요? 증거하라고. Witnesses가 되어라고. 위트니싱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던 말씀 있죠. The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대사는 뭐예요? 보냄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되겠어요? 달라야죠. 구별돼야죠. 뭔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구약성경에서는 특별히 민수기 6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인생관으로 돈돈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모두가 다 도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화 속에 되어 있는 도시 속에 있는 공동체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황을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생긴 첫 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핍박이 생기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경을 지경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게 됐죠. 소아시아로 가면서 소아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나오죠. 그 일곱 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들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다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개종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히 더군다나 도시 속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세요? 이미 도시의 영향을 받았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시골교회 옛날에 시골교회 마이크 없었어요. 근데 마이크 있죠? 근데 이 마이크도 이 앰프 시스템도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완전히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팟라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 프로젝터가요. 이게 또 최신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지금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화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도시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당시에 그 조그만한 교회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헬라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헬레니스틱 아이디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케이팝 문화 같은 거예요. 케이팝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가듯이 헬라권에 있는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예를 들게요. 이제 조명이 들어오고 교회가 이제 드럼이 있고 뭐 기타를 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닌데 성도들에게 더 뭔가 더 좋은 것을 제공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엔터테이닝이 되는 거예요. 쇼미더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젊은 사람.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찬양을 같이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노래를 퍼포밍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팔짱 끼고 아 노래 참 좋다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점차 교회가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와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지도를 좀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저기 화살표로 있는데 고린도잖아요. 그 섬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그리스라고 했는데 저 마게도니아가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로마와 더불어서 전쟁을 치렀어요. 이 고린도는 도시 국가처럼 이제 그리스는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서 100년 동안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가 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우스 시저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주전 44년 BC 44년에 그 고린도를 다시 리빌트해요.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는데 그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마이크에서 좀 떨어질게요. 여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 있고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아덴과 이 사이에 해협이에요. 해협이 돼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마치 신흥도시처럼 개발이 되어지고 막 뭐 크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성남이 투자가 된다더라,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개발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막 그곳에 가서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쳐놓고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네방네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성남이 개발된다 그러니까 뭐 성남 그러지 말고 강남으로 할까요? 그 옛날에 강남에 있는 그 신사동이 개발이 된다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본래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개발되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잖아요. 벼락부자가 되니까 돈을 써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고 외부에서 있었다는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당시에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견자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를 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벼락 부자 된 사람들하고 연을 맺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면서 자기들의 명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 자랑질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하도 교회 안에 자랑질하는 교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항구 도시인데 항구에서 멀리 높은 언덕에 신전이 있었어요. 템플이 있었어요. 아이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템플이 있는데 밤이 되면 거기에 있었던 여사제들이 내려와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성적인 타락한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근친상간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문제가.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것이 고린도 당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의 문제도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성찬식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거기에 벼락부자 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성찬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떡을 떼려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은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성찬식을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적인 문화가 타락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교회들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좀 있으면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불안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의 문제점들이라고 그 목록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섹터리를 만들어지고 있어요. 너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그냥 오늘날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목사파, 장로파. 쉽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질 못해요. 그래서 나와요. 나오고 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물론 이제 제일 먼저 편지는 그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보내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와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와서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가 고린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또 잊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에 편지를 써요. 기쁜 마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고린도 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고린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거 이상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자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 자기들 생각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세속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외모가 좋아야 돼요. 실력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들었을 거예요. 나는 개바에게라. 개바파. 개바가 누구냐면 베드로파예요. 나는 베드로파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나는 아볼로파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아니면 교회를 사임하고 나면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거 아니에요. 청빙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언젠가 저도 뭐 사임을 할 거 아니에요.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이후에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에 제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데려올 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맞는 목사 찾아요. 내가 데려오면, 데려온다는 말 제가 지금 썼는데 거슬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들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오면 내 말을 잘 듣겠지. 저 사람이 목사 데리고 오면 나는 교회 떠날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청빙 때문에, 담임 목사 청빙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의 원조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모습으로 아픈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 때문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외모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과 짝짝꿍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칭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단들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사도 바울한테 이런 얘기 들었지? 아니야. 달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영을 전해요. 그리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써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에게는 너희들 그렇게 마음을 잘 열고 잘 받아들이면서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속상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부터 나 이단이요 라고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써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설교도 잘하고 율법을 강조하니까 권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눈이 잘 안 보였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돈이 없어서 선교비를 받기는 했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을 때는 뭐 했어요?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돈을 벌어서 사역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외모도 별로인 것 같고 실제로 요세푸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학자인데요. 요세푸스는 사도 바울은 외모는 정말 볼품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입니까? 이런 세속적인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외모가 변변치 않다, 사회적으로 대접도 못 받고 있다, 존경받고 있지도 못하다, 시장 바닥에서 천막이나 수선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맨날 고난을 받았고 맨날 환난을 받았고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바울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도전이에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진짜 목사며 누가 진짜 권위 있는 것이며 무엇이 진짜 권위인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의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들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에 무엇이냐? 그리스도 구속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거칠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세속화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속화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세속 문화에 우리들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증거하는 일이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